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욥의 이제 네 번째 친구죠.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의 이유보다는 예, 고난의 용도, 고난의 용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친구의 말, 세 친구와 욥의 싸움을 주로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32장에 이제 지금까지 조용했던 친구 한 명이 또 드러나요. 네 번째 친구입니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말을 지금까지 아꼈다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말을 합니다. 예,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말이고, 이 엘리후는 친구들 중에서, 욥의 친구들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도전이 뭐냐면요. 아, 이게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로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또 진리에 가까이 간 성숙한 진리 안에서 자란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애어른이라고 하죠. 예, 맞나요? 네.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들 같고 성숙하지 못한 참 안타까운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도전부터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네 번째 친구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너희가 잘못 말했다. 그리고 욥에게 사죄해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이네 번째 친구, 가장 젊은 친구, 아마 욥은 엘리바스처럼 가장 나이가 많은 뭐 과장법으로 욥의 아버지와도 맞먹는 나이를 가진 그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젊은 청년 같은 친구도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이가 어린 엘리후는 하나님이 틀렸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엘리후의 말은 어느 부분, 물론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떤 말로 욥에게 위로했길래, 위로하거나 혹은 욥에게 권면했길래 그의 말은 옳았을까? 거기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찾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32장 그가 이제 출연하는 모습과 또 그의 주된 생각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장 처음이에요. 이제 31장까지 우리가 어제 봤죠. 31장 욥이 자기의 의로웠던 시절, 그리고 자기의 의, 내가 얼마나 얼마나 이런 것들을 안 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얼마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살았는지 아냐? 여인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고 가난한 자 보면 도와주고 그리고 내 하인이라 할지라도 말을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고아를 보고 과부를 보고 도와주고요. 예, 그렇게 말하는 장이 지나갔죠. 그때 이제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다른 욥의 세 친구 말하는 거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냄은,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첫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예. 또세 친구에게 화를 냄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예. 양쪽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아니라 가장 나이가 적은 엘리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분명히요. 예.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인 저희 딸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딸이 간간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배워요. 그 관점에서 갖는 질문들이 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문제들을 꼭 짚거든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야곱과 싸웠지?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사자와 야곱이 싸우게 하셨잖아요. 왜 싸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예. 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왜 계속 왕을 하고 있지? 예. 너무 허를 찌르는 질문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당연히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순수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다윗을 택하셨는데 왜 사울은 왕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내려가지 않고.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야. 와우, 하나님은 버리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 놀라운 무서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인데 우리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제가 보이는데요. 보세요. 이제 끝이 안 나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자, 지금까지 그래서 나이 많으신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내가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이죠. 사람이 육체적인 나이가 있고요. 겉모습이 젊거나 늙었거나 하지만요. 지금 엘리후가 말한 게 뭐죠?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영의 레벨에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게 되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은 이 머릿속으로 깨닫는 지적인 깨달음도 있지만 오늘 엘리오가 지적하는 것처럼 영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영의 깨달음은 전능자의 숨결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 좀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좋은 책에서 우리 믿음의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스위스의 의사 출신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격체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더 창조적이 되는 이유는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런 해결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려고 씨름하고 도덕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이다. 예, 이 말이 왜 엘리오의 말과 일맥상통하냐면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성숙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 말씀처럼 인격체가 성숙하고 발전되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씨름하고 도덕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반응함 때문이다. 예.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다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옳은 방법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싸울 때 거기서 지혜가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엘리오의 말처럼 나이가 많아서 많은 삶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다친 마음, 미성숙한 마음, 또 고난을 당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만 있다면 부정적인 마음만 있다면 고난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정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그냥 그런 세월을 겪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많이 가져서 마음이 찌들고 또 열등감 속에 빠져서 무슨 말을 하면 오해하고 누군가를 축하할 일에도 축하하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열등감 속에, 낮은 자존감 속에. 그거는 고난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욥에게 결국 일어난 일처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는 살아도 오해하는 사람이랑은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는 지적인 이해죠.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살아도 마음이 병들어서 열등감에 쌓여서 무슨 말만 하면 오해하고 남편을 오해하고 아내를 오해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났거든요. 오,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악의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드러내면서 엘리후는 첫 번째로 다른 친구들이 하지 못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3장으로 넘어와서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네. 지금 욥이 제일 힘든 게 뭐죠? 하나님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욥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만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오는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 다만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뭐 그 새벽기도, 금식기도, 특별기도를 하는 사람들도요, 오직 자기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도 오히려 바리새인적인 의만 더 쌓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저렇게 했다, 자랑할 뿐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정말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오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돼야 된다. 우리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된다. 어찌 하나님과 듣지 않으신다고 논쟁하느냐.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의 말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참 가장 젊은 친구였지만 가장 깊은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새 친구들은 오로지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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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도 why에 아주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용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일은 어쩔 거냐? 일을 닥쳤는데 어쩔 거냐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걸로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용도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닥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처음입니다. 욥기에서 고난의 용도가 무엇이냐라는 고민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예, 욥이 잘 살고 있었어요. 아주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의 영혼은 구덩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 아멘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고민 없이 문제 없이 정말 사는 분들의 영적인 연약함, 영적인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함,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함.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나가고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함. 그게 영혼의 구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리몽댕이가 부러지고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겪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아시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러죠. 두 가지 다요.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세상에서도 잘 되는 거. 예,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혼에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끝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들, 은사들도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성숙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깊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요바. 다른 친구들의 말과 다르죠.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냐. 넌 죄인이다. 그게 아니라 용도가 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지식을, 생명의 빛을, 계시를 받게 하십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예, 이렇게 말할 기회도 주면서 또 자신이 관찰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33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를 틀렸다 말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신가요? 로마서 8장 28절이 저는 생각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영어로는 predestined라고 되어 있어요. 운명 지어졌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좋던 싫던 결정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좋던 싫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predestined. 무서운 말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로 많은, 그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형제 중에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닮은 형제들이 다 되도록 만드시, 자녀들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 뭐 안 됐지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아니요, 더 나쁜 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었지만 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 낫게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가 암이 걸렸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지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튀어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됐지만 잘 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안 된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 인격과 우리 안에 풍성한 성품을 만드신다.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건 뭘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군요. 고난받는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하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패배와 또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고난이 그냥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중보하고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이들이 정말 많이 필요를 느끼는 이때에 주님 쓰임받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고난과 함께 더욱더 주님을 아는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2020년이 우리 기억에 남는 어려움의 해입니다. 주님 처음 겪어보는 참 우리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암울한 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한 해가 또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발견하는 가장 풍성한 한 해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